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원래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의 본문, 이 오늘 이제 배정된 본문인데요. 시편 2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맥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저께가 이제 주일이었고 새벽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시편 22편 전반부를 이제 저희가 나눌 시간이 없, 연구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22편 전체가 굉장히 깁니다. 32절까지 이제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 굉장히 길지만 간략하게라도 좀이 전반적인 내용을 좀 보고 이 전반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시편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진에서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고 제가 섬기고 있는 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목사님, 에스겔이 끝나서 그나마 좋았는데 예언의 말씀들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시편에 가니까 시편의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묵상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그렇죠. 시편의 시어들, 시를 대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시편을 연구할 때 저희가 가져야 할세 가지의 렌즈를 먼저 좀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특별히 22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중요한 렌즈들인데요. 첫 번째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좀 1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1편을 읽을 때입니다. 신자의 고통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시편 본문 내에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본문을 쓸이 시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고 거기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서 읽는 것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이 가져야 될첫 번째 렌즈입니다. 그게 1차적인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이 받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유난히 시편이라는 책에는 유난히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편이라는 책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녹여내고 있고 이 땅에서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시편은 그런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그 앞에 보시면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 아엘렛 샤할, 이 밑에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사슴이란 곡조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새벽 사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 새벽 이른 새벽에 사슴과 총그 죽임당한 사슴과 같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을 예포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런 곡조를 사용한다라고 해석하는 이제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 아옐렛 샤할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의 곡조가 있었고 그 곡조에 맞춰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2편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혼자서 낭송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함께 낭송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함께 이것을 낭송한다는 것은 회중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혹은 제사할 때이 시를 외웠다는 겁니다. 이 시를 함께 예배할 때 언제 외웠을까요? 어떤 상황에 예배할 때 외웠을까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극심한 질병에 고통하고 있을 때,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를 함께 낭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를 기도의 언어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렌즈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 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이 시의 저자가 처했을 만한 상황,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시를 나의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서 아,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1차적인 렌즈가 이 시를 읽을 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시편 22편이 아주 대표적인 그리스도 예표론, 예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띄워주시면 십자가의 시라고 제가 제목, 렌즈의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사에 이제 구약 성경을 13번 인용하거든요. 13번 중에 8번을 시편으로부터 인용을 합니다. 근데 8번 중에 5번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22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유명한 설교자죠. 그 설교자는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래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오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시편 22편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오복음서라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할 때 상황을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렌즈입니다. 시편 전체의 문맥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시편 20편부터 24편까지는 제왕시라는 범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결국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이 왕이 되실 거라는, 그래서 그 왕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시편 20편에서 24편까지의 문맥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단순히 이 단일시들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일시들을 모아서 무작위로 섞어놓아 편집해놓은 책이 아닙니다. 시편의 순서는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순서를 맞추어 놓았고, 이 순서를 따라서 이 문맥을 가지고 읽을 때 시편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렌즈와 두 번째 렌즈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렌즈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시편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렌즈를 다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간략하게 좀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 받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기자를,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을 버리신 상황에서, 다윗이 버리신 것만 같은, 그렇게 다윗이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적어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시를 썼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유추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이 살기 등등한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썼을 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위협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22편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본문을 기록한 기자,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어땠을지를 상상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쉬는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굉장히 유려한, 굉장히 수려한 기도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수려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때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하는 말이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기도의 언어의 전부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결국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총 맞은 짐승처럼 낑낑거리는 한숨밖에,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근래 저는 이 본문을 1절과 2절 앞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생각을 할 때 자꾸만 들었던 생각은, 근래 왜 이렇게 주변에, 제 주변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아프십니다. 너무 많이 아픈, 이 아픈 게 적당히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저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총 맞은 짐승 마냥 그저 신음소리만 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절과 2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여전히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이 언약신학을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약속하셨던 이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주께 나아가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신뢰란 단, 의뢰한다는 단어가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단어, 여기 주라고 보통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원문에 보시면 당신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당신을 의뢰한다는 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시인이 적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설교자가 이 정리해줬던 문장이 참 제 뇌리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력이 뭔지 아시죠? 물 위에서 뜨게 하는 힘입니다. 혹시 수영 혹시 할 줄 아세요? 수영? 수영을 배워보신 분 계실 겁니다. 수영할 때 물에서 뜨는 방법을 아십니까? 수영할 때 어떻게 해야 물에서 뜰 수 있을까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힘을 내서 사지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영은 힘을 뺀 상태에서 힘을 주는 일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수영을 배워보시고 진짜 수영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힘을 빼야 뜰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내가 가진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는 그 부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 힘을 뺀 우리를 들어올리시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힘을 내어 사지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시인은 오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나머지 렌즈로 이렇게 볼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이 시편 22편 하나 가지고 30번에 걸쳐서 설교하신 설교자도 사실 있을 만큼 굉장히 다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제 시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실 이입니다. 6절에서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도우실 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6절에서 다시 8절까지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그러나 힘센 황소가, 사자가, 개가, 그리고 칼을 든 악당들이 날 찾아와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21절에 가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나오는데 후자에 나오는 동사는 시제가 다릅니다.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예언자들이 자주 썼던 방식, 언어의 방식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주께서 결국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은 동일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어지는 데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땅의 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에 나올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2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20편 22편은 결국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렌즈를 간략하게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경험하며 목놓아 말씀하셨던 문장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1절을 인용하실 때 이 당시의 전통을 보면 단순히 22편 1절만을 인용하신 게 아닙니다. 22편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인용하셨던 겁니다. 전체 내용을 사실 함께 가져와서 인용하셨던 거죠. 그리고 원래 구약성 원래 성경의 언어가 원래 성경이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처럼 나머지는 1절만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있는 22장 전체를 가지고 오셔서 인용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1절만 말씀하시고 있는 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십자가상에서 22절, 22장 전체를 다 낭송하시고 암송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쭉 이어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동일한 이 상황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 없는 걸 경험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조롱합니다. 비죽거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합니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마치 벌레와 같이 되셔서 밟아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황소와 사자와 개와 칼의 위협에서 물같이 쏟아지셨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셨으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촛농처럼 마음이 다 녹아지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시면서 오늘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이 완전히 다 말라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결국에 온 땅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31절 한 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뭘 전하라고 합니까? 주께서 행하셨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께서 다 행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렌즈를 가지고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부터 시작해서 24편까지는 제왕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왕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22편은 그 중간에서 20편과 21편, 23편과 24편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 가운데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계시,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22편이 끝난 다음에 23편이 시작됩니다. 23편은 저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맥, 이 제왕시라는 문맥에서 23편을 해석하면 23편에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자신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약속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